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한국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 등 한미 공조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7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고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진행한 뒤 석 달여 만입니다.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에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무장지대 등에서 3자 회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획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의 미국의 희생을 강조하며 미한 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6.25 한국전쟁 발발일을 하루 앞둔 오늘 유공자 초청 청와대 오찬 행사에서 6.25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이 함께 전쟁의 폭력에 맞선 정의로운 인류의 역사라고 평가한 뒤 그 중심에 미국이 있었고 가장 많은 장병이 참전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 숭고한 희생을 기려 워싱턴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한미 양국은 동맹의 위대함을 기억하며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항구적 평화의 길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아직 완전한 종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두 번 다시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NBC 방송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란 측이 협상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새로운 합의를 맺을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란은 이 합의를 통해 핵무기를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대화를 하는 조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제 조건은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답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이란 측이 미군 무인기를 격추시켜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된 뒤에 진행됐다고 방송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인기 격추 사실을 보고받은 뒤 이란 내 목표물 공습을 지시했다가 공격 10분 전에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제재 조치는 오늘 공식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란과 거래하는 은행, 보험, 무역 등 금융기관 등이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홍콩의 반정부 시위 사태가 거론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준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홍콩은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그런 상황에 발생하지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조리는 이어서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홍콩 문제는 순수한 중국의 사안이라면서 해외 국가들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특정 국가나 인물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9일과 16일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일명 송환법 반대 시위에 최대 200만 시민이 모였습니다. 시민사회는 이 개정조례가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정치범들을 본토로 송환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반다해에서 오늘 규모 7.3의 강진이 일어나 호주까지 진동이 미쳤습니다. 일본 도쿄 수도권에서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현지 시간 오늘 오전 11시 53분께 인도네시아 동부 반다해의 타님바르 제도에서 규모 7.3 지진을 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상 규모 7 이상 지진이 육지에서 발생하면 땅이 갈라지고 솟아오르게 되지만 이번 지진은 심해에서 일어나 피해가 인명 재산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25만여 명이 총리 퇴진 요구 시위를 벌였습니다. 체코 시민들은 어제 저녁 프라하의 레트나 플레인 공원 일대에 모여 유럽연합 보조금 유용 추문 등에 휘말린 안드레스 바비스 총리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시위에 25만 8천 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만 준비가 된다면 실무 협상을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접근법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동구권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을 주도했던 샘 넌 전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막다가 모레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북 실무협상 재개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만 준비가 된다면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가 한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해 북한과 중요한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이어가는 데 좋은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n last night there was reporting about a letter that was sent from President Trump to Chairman Kim. I can confirm that that letter was in fact sent and I'm hopeful that this will provide a good foundation for us to begin.
폼페오 장관은 23일 중동 방문에 앞서 앤드류 공군 기지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발송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가까운 미래에 북한과의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답했습니다.
I hope so. We have been working to lay the foundations for that since Hanoi. We think we're in a better place, and I think the remarks you saw out of North Korea this morning suggest that that may well be a very real possibility.
또한 우리는 더 나은 지점에 있다며 오늘 아침 북한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이 이런 논의에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당장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re ready to go. We're literally prepared to begin at a moment's notice if the North Koreans indicate that they're prepared for those discussions.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발송을 확인하면서 미북 정상이 서신 교환을 계속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만족을 표하고 친서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 간 친서 외교가 하노이 회담 이후 단절된 양국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친서 공개 시점이 북중 정상회담 직후라는 점은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메시지가 담겼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내용과 함께 김 위원장이 이를 직접 읽어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했고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1일과 17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답고 멋진 친서를 또 생일 축하 편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미북 간 친서 교환을 환영했습니다. 친서가 미북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한국 정부는 미한 간 소통을 통해 친서 교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고비마다 친서 외교를 벌여온 미북 정상이 이번에도 하노이 회담 결렬로 이어진 양국 간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 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정상 간 친서는 양국이 여전히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 측이나 북측 모두 대화 기조를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친서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화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신 센터장은 이어 북한이 이례적으로 친서를 공개하고 흥미로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막힌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시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계속 제안해온 실무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에 재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 스스로 친서를 공개한 만큼 이번에는 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신 센터장의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과 더불어 답보 상태에 빠진 미북 대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동적 순방길에 오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북한이 통보하는 즉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도 24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는 실무지간 만남을 유인하는 미국의 제안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연준 플러스 알파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조금 더 나가는 그런 그 제안을 해놓으면은 실무자회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톱다운 방식이 안 되죠. 왜냐하면 톱다운 방식을 해가지고 2월 달에 그 회담이 결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실무적 회담을 하자. 이런 게 미국의 제안이죠.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이제 톱다운만을 고집하며 미국의 제안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빅딜을 가지고 저 시작을 해가지고 더 해결하는 방식은 뭐 스몰딜 플러스 뭐 알파라고 할까요? 좀 더 넓게 해나가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강 전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구체적인 핵심 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협상에 나서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이번 친서 교환은 양측 간의 간극 조율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3차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북한의 그 기대보다는 뭐 높지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주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뭐 실무회담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반구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었는데 이번 친서를 통해서 실무회담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 전 차관은 북한이 실무회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서는 미국과의 3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없다는 것을 하노이 회담에서 깨달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북 정상 간 친서가 양국 간 대화에 물꼬를 트는 단기적 요인은 될 수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로까지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북한이 포기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미국의 어떤 상응 조치를 원하는지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아부용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Points, right? Unless the letter is very specific about what the North Koreans are willing to give up and what they want from the Americans in return, then it's kind of just like flattery.
그러면서 친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미북 간 현상 유지를 위한 관리 차원의 일환으로 해석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차관도 친서 교환이 3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분위기를 조성할 수는 있지만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담긴 실무회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공개 시점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직후 이뤄졌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북한 매체와 중국 매체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중국은 비핵화 부분과 관련된 중국의 역할을 많이 강조한 부분에 반해서 북한 매체는요 그런 부분은 의미를 축소했어요. 별로 없어 내용이. 비핵화란 말도 담겨 있지 않고 중국 쪽도 그런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친서를 이 시점에 공개한 것도 북한 나름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그런 접근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 센터장은 이어 미국도 중국의 중재 역할을 반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미한 동맹 공고화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이 정상회의를 전후한 미국과 한국, 중국, 북한의 연쇄 정상회담과 미북 간 친서 교환 등으로 6월 한반도 시계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희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북한 방문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 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전후한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의 연쇄 회동은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번 주 일본 오사카로 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주최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잇따라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어 곧바로 서울로 이동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일주일 사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한 한반도 문제 주요 당사국 정상들을 모두 만나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후 4개월 가까이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의 재개 여부는 정상들 간 연쇄 회동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양자회담입니다.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평양 정상회담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나름의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중국은 계속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하며 안보와 발전에 관한 북한의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북한과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지역의 장기 안정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최근 BOA에 시 주석이 방북을 통해 미북 양측이 비핵화에 관한 입장차를 좁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e'll demonstrate to the United States and to Trump why it's important to resolve.
와일더 전 보좌관은 또 미국은 중국을 통해 북한의 협상 재개 의사를 전하고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올 것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무역 분쟁 와중에 있는 미중 두 나라 정상이 북한 문제보다는 통상 협상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북한 문제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일종의 도구로만 활용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언론들은 통상 문제를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로 꼽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 등 국제 현안도 다뤄지겠지만 초점은 무역 문제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월 25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 신뢰 구축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북 양측이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합의를 지켜가야 한다고 밝혀 이런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이 끝난 뒤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갖습니다. 앞서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two leaders will also discuss ways to strengthen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lliance.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will continue.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노르웨이에서 미북 대화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북 정상이 조속히 만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G20 정상회의를 전후에 열리는 주요국 정상들의 잇따른 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은 두 동맹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조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선임연구원도 김정은 위원장이 정한 대미 외교의 시한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포용 정책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이 북핵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중단된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에 주목하면서 미국 입장에선 시간이 촉박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또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계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화 재개는 북한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1990년대 옛 소련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을 주도한 샘 넌 전 상원의원은 미북 양측에 이득이 되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의 단계적 비핵화가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넌 전 의원은 21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접근법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네 개 나라가 비핵화 비용 분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4년간 상원의원을 지낸 전 넌 상원의원은 공화당의 리차드 루거 전 상원의원과 함께 협력적 위협 감축 프로그램을 입안했습니다. 넌 전 의원을 이종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핵 위험 방지 구상 보고서에서 북한에도 CTR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옛 소련 국가들과 북한이 어떤 점에서 유사합니까?
Well, one similarity is that the economy of North Korea is heavily dependent on military expenditures.
첫 번째로 과거 옛 소련 국가들처럼 북한 경제도 핵을 포함한 군비 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도 상당히 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 군사 전문가들이 핵 프로그램 전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도로 숙련된 인력으로 고용, 가족 부양뿐 아니라 세계 안보 측면에서 자국에 건설적으로 관여하고 존중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무기 개발을 지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차이점도 있습니다. 당시 소련은 군축 합의를 통해 핵무기의 상당 부분을 제거하기로 했고 CTR 프로그램은 옛 소련 국가들의 합의 이행을 도왔습니다. 이들 국가는 합의 내용을 넘어서 미사일과 폭격기, 운반 체계 등을 폐기했고 환경 정화도 했습니다.
CTR 프로그램의 북한 적용에서 주요 도전 과제는 무엇입니까?
Well, one major challenge, I think probably the primary challenge for North Korea is how do they improve their economy and the well-being of their citizens. And to me,
북한이 어떻게 경제와 주민 복지를 개선할지가 주요 도전 과제일 겁니다. 국내외 투자 없인 불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은 군사 분야 투자를 전환하고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등 해외 투자도 있어야 하는데 비핵화 없이 북한에 투자하고자 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죠.
옛 소련 국가들은 소련 해체 후 갑작스럽게 핵무기를 갖게 됐지만 북한은 스스로 핵 개발을 했는데 옛 소련 국가들처럼 자발적 비핵화 의지를 갖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Well, of course, I think that's partially true. But the more complete picture is that Ukrainians, Kazakhstan,
일정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은 모두 소련의 일부로 소련의 자체 무기 개발을 도왔습니다. 스스로 무기를 보유했다가 자발적으로 상당 부분을 폐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일부 핵물질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기도 했고요. 북한도 무기에 사용되는 고체 연료 또는 고농축 우라늄을 혼합해 핵연료를 만들 수 있는 민간용으로 전환하면 시장에서 높은 가치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원하는 건 제재 완화인데요. 일부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Well, I think sanctions relief could certainly help North Korea. And that's not going to really happen without denuclearization.
제재 완화가 북한 경제를 도울 수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비핵화 없는 제재 완화는 없을 겁니다. 설령 비핵화를 통해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북한의 재래식, 생화학, 방사능 무기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있는 한 외부 투자를 얻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 중심에는 제재가 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Well, of course, sanctions will continue to play a role unless there's a real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I'm su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비핵화에 실제 진전이 있지 않는 한 제재는 계속해서 역할을 할 겁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전 세계가 제재를 지속할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마디로 매우 가파른 등산입니다. 북한에 통하는 전략은 사실상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과 한반도 안보 모두의 이득이 되는 CTR 프로그램과 같은 협력적 접근법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방식을 트럼프 행정부나 의회에 제안하셨나요?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Well, you'll have to go to them for their response, but we have briefed before we issued this report. We briefed
반응은 그쪽에 직접 물어봐야 할 겁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국방부와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 인사와 부통령실과 의회 관계자들에게 브리핑했습니다. 또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과도 보고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모두가 북한의 비핵화는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행동 대 행동 방식의 외교적 로드맵이 되길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그리고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봅니다.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I give President Trump credit for being willing to have breakthrough discussions with his counterpart, Chairman Kim.
이런 과정이 시작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획기적인 논의를 하기로 한 공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협상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미국과 북한 모두가 준비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비핵화는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어떤 무기를 폐기시킬 것이고 관련 물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논의해야 될 사안이 많습니다. 무기 제거 이후 관련 연료를 계속 생산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질 생산 중단도 중요한 다음 단계입니다.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제재 완화 전 선결돼야 하는 북한의 조치와 어떤 제재가 완화될 것인지도 양측이 미리 생각하고 논의돼야 합니다.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후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협상 재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it's going to tak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gether and China. I think all four countries are going to have to
미국, 한국, 중국, 일본, 4개국이 모두 협력해야 합니다. 단지 미국과 북한 간의 일이 아닙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환경 정화에 상당한 자금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과학자와 엔지니어 고용을 돕는 자금도 마련해야 합니다. 일단 북한이 어느 정도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것은 의미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북한이 미래 핵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유관국들의 협력하에 검증돼야 합니다.
협상 진전을 위해 미국이 최대치를 얻으려는 합의 목표를 어느 정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Well, I think it's important for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to remain. That has to be the goal. But the means of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지돼야 합니다. 합의도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하고요. 그러나 목표 달성 방법은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단계적인 행동 대 행동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북 외교가 작동한다면 CTR 프로그램과 같은 협력적 방식이 합의 이행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 발전을 위해 비핵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는다면 이런 방식은 외교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장기 과제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비핵화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I don't think the denuclearization can be matched to the election schedule.
어렵다고 봅니다. Right, right. 비핵화가 미국의 대선 일정에 맞춰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비핵화 시간표는 과학자와 기술자 등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안전과 안보 조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임의로 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샘넌 전 상원이 오늘부터 북핵 폐기 방안과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재훈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1박 2일간의 평양 방문을 마쳤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북중 관계는 물론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씨와 함께 20일 정오 순안공항에 직접 나가 시진핑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맞았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관영국이 울리는 가운데 경야는 최고령부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금평 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공항에서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가는 도중 여명거리에서 무게차로 갈아타고 평양 시가지를 누볐습니다. 21대의 오토바이가 경호를 했으며 길가에는 평양시민 25만 명이 나와 양국 국기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평양시내 금수산 영빈관에 여장을 푼 시진핑 주석은 영빈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북한의 특급 의전은 20일 저녁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절정을 이뤘습니다. 북한은 이날 시 주석과 평양시민 10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집단 체조 불패의 사회주의를 공연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북한은 카드 섹션으로 중국 오송원기를 배경으로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형상화했습니다. 또 시 주석의 부친인 시중신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영상도 상영했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TV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서 가장 존중하는 중국 귀빈으로 불리며 파격적인 예우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전통적인 동맹 관계로 복원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1년 3개월 동안 정상회담을 5번이나 했다고 하는 자체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거든요. 더군다나 시진핑 주석이 추석 직함으로 평양을 가는 건 또 이번이 처음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4번은 중국에 가서 만났지만 평양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건 처음이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목할 점은 한반도 정세가 3자구도에서 4자구도로 바뀐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2년간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는 미국과 북한이 주도하고 한국이 중재하는 3자 구도 속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 데다 한반도 문제에 항상 참여해왔다며 구도가 크게 바뀐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평양 방문을 마친 시진핑 주석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과거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시 주석이 G20 정상회의에서 비핵화 협상에 다자 체제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이 자리에서 모종의 핵협상 중재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뭐 의사소통의 통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김정은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직접 전달할 수도 있고 친서를 할 수도 있고 특사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시진핑을 통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는 생각이 들고
전문가들은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북한이 상당히 외교적 이득을 봤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중국이라는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자신의 정치적 외교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우군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4월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북한은 자신들이 구상했던 평양, 베이징, 모스크바를 잇는 북방 삼각관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은 김정은 위원장은 조만간 재개될 미북 비핵화 협상에 좀 더 강경한 자세로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면 안전보장과 평화체계 구축 그리고 경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외교적 지원을 등에 업은 북한은 미국의 단계적 동시적 원칙에 따라 제재 완화와 안전보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말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겠다 하는 것은 그동안 일관되게 미국을 향해서 얘기했던 대로 연말 시한을 못 박으니 미국이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좀 더 강하게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원조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2016년부터 11차례에 걸쳐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에 찬성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대놓고 대북제재를 위반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식량이나 비료 지원을 할 가능성은 크다고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Maybe corn or fertilizer or something like that.
또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눈감아준다든가 북중 접경지대의 밀수단속을 느슨히 해서 북한 경제에 숨통을 터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외환난에 시달리는 북한을 돕기 위해 중국이 관광객을 대거 평양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AFP통신은 최근 중국인들의 북한 여행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시 주석 방북을 통해 미국의 북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타이완, 홍콩, 인권 등을 문제 삼아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삼아 미국에 맞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의 방북으로 인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던 일정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했던 일정은 남북 4차 정상회담, 미한 정상회담, 미북 3차 정상회담 순이었습니다. 남북한 정상이 먼저 판문점 등에서 만나 비핵화 중재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미북 3차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한 겁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22일부터 27일까지 단 엿새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청와대가 추진하는 남북 정상회담은 힘들어졌다고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 방한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전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미중 사각 외교전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21일 평양에서 막을 내린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는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자신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지난 넉 달간 교착 상태에 있던 한반도 정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미중 미안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상회담이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추구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카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이어 추가된 관련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상황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반도의 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 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한 영내 미군과 동맹국 및 교역 상대국을 향한 위협적인 행동, 도발적이고 포괄적인 북한의 정책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 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북한을 8년 연속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대응 조치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의미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회원국들에게는 북한 금융기관과의 관계 단절을 당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21일 발표한 공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 금융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북한이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들에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이번 성명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총회를 마치면서 발표됐습니다. 이번 총회는 의장국인 미국의 마셜 블링슬리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가 이끌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관련 금융과 연계된 북한의 불법 활동이 제기하는 위협에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회원국들과 관련 기구들은 자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 회사나 금융기관 혹은 이들을 대신하는 행위자가 포함된 북한과의 사업이나 거래를 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각 회원국들이 감시 강화와 더불어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정밀 금융 제재를 적용해 각국의 금융기관들을 북한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무기 확산 금융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 내 운영되고 있는 북한은행의 지점이나 자회사, 대리사무소 등을 폐쇄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의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국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진 뒤 8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응조치국에는 당초 북한과 이란이 지정됐지만 이란이 지난 2016년 주의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현재는 북한이 유일한 대상국으로 남아있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별도의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계속 가하고 있다면서 모든 나라들에게 북한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각국의 금융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 개 나라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 등의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계속 속임수를 쓰면서 제재망을 빠져나가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 기만적인 전술을 쓰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21일 VOA에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18일 동중국해에서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북한 관련 선박을 확인해 유엔과 관련국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3일에서 14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과 선적을 알 수 없는 소형 선박 두 척이 여섯 차례에 걸쳐 나란히 근접한 것을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일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으로 대북 제재 올해 한도를 초과한 정제유를 취득했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를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계속 집행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국제사회 파트너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노력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18년 연속 종교자유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북한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우려대상국으로 지정돼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1일 발표한 2018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에서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1,341건의 종교 박해가 집계됐고 이로 인해 사망자 120명과 행방불명자 90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초로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외부인들 앞에서 종교 자유와 관용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모든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웃이 신고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신의 신앙을 숨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따라 북한을 2001년 이후 18년 연속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 종교 자유 대사입니다.
North Korea is horrible on human rights and religious freedom. They've been a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for years. They have a number of individuals that
북한의 인권과 종교 자유 상황은 끔찍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북한은 벌써 수년째 특별 우려 대상국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북한에 대해 증언했던 탈북 여성 한 명은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 보내졌다며 북한의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브라운백 대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된 만큼 그에 따른 제재가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exert strong pressure with these factors that I've noted to you are noted in our report. Unless they change radically, they'll continue to be a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These carry sanctions with them.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미국은 계속해서 강한 압력을 넣을 것이며 북한이 아주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계속 특별 우려 대상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제재를 수반한다고 브라운백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 무역법에 따라 통상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 인구가 천도교 약 15,000명, 개신교 12,000명, 불교 10,000명, 가톨릭 800명으로 집계됐으나 2002년 이후 정확한 통계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다음 달 국무부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종교 자유 신장을 위한 장관급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 매우 조직적으로 탈북 난민과 중개망을 단속하고 있다고 유엔과 인권단체들이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들로 국내 국제법과 인도적 원칙에 따라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중국 정부를 여러 번 언급하며 탈북민 단속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Information suggests that China may have recently strengthened.
정보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북한 정부와 공조해 탈북민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중국 선양의 구금 시설에 어린이를 포함한 탈북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며 박해 위험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중국이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탈북민을 돕는 민간 단체들과 국제 인권 단체들은 중국 당국이 실제로 매우 조직적으로 탈북 중개망을 단속하고 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한국의 탈북민 구출 기독교 단체인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입니다.
이번에 9살짜리 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7명, 또 얼마 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9명이 붙잡힌 일, 그리고 또 2명이 또 추가로 붙잡혔어요. 이런 일들이 전부 다 한국의 브로커 한 분의 라인이었는데 완전히 탈북자가 가는 주요 통로에서 전부 다 한꺼번에 붙달렸거든요. 우연이 아니라 그 전부 다를 다 추적하고 있었다.
김 목사는 적어도 20, 30명의 탈북민에 이어 각 지역의 점조직 관계자 대여섯 명이 최근 한꺼번에 체포됐다며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탈북민 구출에 관여했던 한국인도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복수의 다른 소식통도 VOA에 중국 당국이 오랫동안 점조직으로 활동하던 탈북 중개단체를 거의 와해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 정부의 조직적인 탈북민 체포와 북송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해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공조를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 당국의 처사는 지난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제사회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링크는 성명과 동영상을 통해 탈북민이 중국 공안에 끌려가는 모습을 공개하고 탈북난민이 위험에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를 향한 탈북난민들의 3,000마일 여정에 위험이 커지고 있고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구출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간절하다는 겁니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영국에서 열린 난민주간 축제엔 탈북난민 박지현 씨가 북한을 대표해 조명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허핑턴포스트 신문 영국판에 나는 북한을 탈출하기 전까지 절대 행복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특별 기고를 통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 공안이 무자비하게 자신을 북송해 박해를 받게 했던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도 난민주간을 맞아 중국 정부가 최근 탈북민을 조직적으로 단속하는 실태를 한국 내 단체 대표들과 탈북민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도 지난 20일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안전가옥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현지 상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갈렙성교회 김성훈 목사는 중국 당국의 조직적인 단속이 지속되면 탈북민 구출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브로커들의 라인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움츠러드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잡히면 모든 게 다 털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의 그 구출이 좀 어려워지면 그러면 이제 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비용 상승이요? 그러면은 뭐 또 도와주는 분들도 도와주기가 좀 어렵게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국제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한 만큼 국제 의무에 따라 탈북난민을 보호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최근 체포된 탈북민들의 상황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로이터와 CNN의 질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은 불법 경로를 통해 중국에 입국해 중국법을 훼손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런 불법 입국자들을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을 면담했습니다. 부시 센터는 21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부시 전 대통령이 탈북자 10명을 만나 이들의 미국 여정과 미래를 위한 꿈에 대해 경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부시 전 대통령과 만난 탈북자들은 부시 센터의 장학금 수여자 혹은 과거에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입니다. 한편 부시 센터는 이날 2019년 장학금 수여자 13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부시 센터 장학금은 미국에 사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총 $27,500가 13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시 센터는 이번 장학금을 통해 탈북자들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대학원과 미용학교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서 다양한 교육기회를 얻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한 한국 국군 포로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재판이 처음으로 열린 가운데 미국에 있는 6.25 전쟁 참전용사들은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송환과 배상을 요구하며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6.25 참전 유공자들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소송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경주 6.25 참전 유공자회 전 워싱턴 지회장은 21일 VOA에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하다며 아직 귀환하지 못한 모든 국군 포로들의 송환과 배상 문제도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김정은으로서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게 절대적입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아직도 미국에 있는 우리 국군 포로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 보상도 필요하지만 그 국군들의 문제 해결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
전 지회장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6.25 전쟁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지를 묻는 질문에 6.25 전쟁이 김일성의 지시로 시작된 남침이라는 점과 북한 정권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유례가 없는 세습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돌변이야 돌변이적인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위해 3대 세습에 온단 말이지 이제. 그러면 아버지에 따라서 할아버지도 이런 그 책임 자격이 있는 거죠 없는 거 아니야? 그걸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6.25 참전 유공의 워싱턴 지회장을 지낸 이경아 씨는 보상 문제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일단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국권에 대해서는 장인애가 대한민국이 무지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아니에요.
앞서 지난 21일 한국에서 처음 열린 김정은 위원장 피소 재판은 6.25 전쟁 중 북한군 포로로 잡힌 뒤 2000년과 2001년 탈북한 85살 한모 씨와 90살 노모 씨가 각각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정전협정 이후에도 송환되지 못한 채 3년간 북한 내무성 건설부대 소속으로 평안남도 강동군 탄광에서 강제 노역했다며 지난 2016년 10월 받지 못한 임금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억 367만 원, 미화 30만 달러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변론 준비 기일에서 재판장은 재판에 필요한 쟁점을 더욱 연구해오라고 주문하면서 재판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 재판은 8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오늘은 몸과 마음의 문을 여는 음악치료, 양봉가가 된 웨스트버지니아 광부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11년 6월 24일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탐험가인 하이럼 빙엄이 잉카 제국의 유적지 마추픽추를 발견합니다. 최근엔 다른 여러 역사학적 증거를 토대로 처음 마추픽추를 발견한 사람은 하이럼 빙엄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마추픽추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세상에 처음 알린 사람이 하이럼 빙엄이라는 데는 이견이 많지 않습니다. 오래된 봉우리라는 뜻의 마추픽추는 해발 2,400m 높이의 산 정상 부근에 있고 구름이 산 허리를 감고 있을 때가 많아서 산 밑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위는 심한 경사의 비탈이지만 정상은 넓은 평원입니다. 또 공중에서만 볼 수 있어 공중도시라는 수식어도 붙습니다. 마추픽추는 1983년 페루 최초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1970년 6월 24일 미국 상원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만든 통킹만 결의안 폐기에 관한 최종 토론에 들어갑니다. 미국은 1964년 8월에 발생한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했습니다. 1965년 2월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은 북베트남 공습을 승인했고 3월에는 미 해병대의 다낭 상륙을 시작으로 미군 베트남 파병이 본격화됐습니다. 통킹만은 중국의 남해안과 베트남의 북부 해안으로 둘러싸인 만으로서 1964년 통킹만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군 제7함대 소속 구축함 두 척이 북베트남군의 어뢰종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통킹만 사건이 발생하자 린든 존슨 대통령은 의회 통킹만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결의안에는 미국 군에 대한 적의 무장 공격을 물리치고 더 이상의 침략을 막기 위해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취하는 모든 조치를 승인하고 지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해주는 사실상 베트남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결의안은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상원에서는 찬성 88표, 반대 2표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반전운동이 거세지고 행정부의 외교정책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결국 미 의회는 통킹만 결의안을 폐기하게 됩니다.